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안녕하십니까? VOA 저녁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한국 측 인사들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들은 안젤라 루게로 미국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등이 동석한 가운데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스키 점프센터에서 열린 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빅에어 결승전을 지켜봤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함께 관중석에서 셀카 사진 등을 찍으면서 미국 대표팀을 응원한 이방카 고문은 나는 스키를 타기 때문에 스노보드는 잘 못하지만 경기장에서 직접 보니 무척 흥미롭다면서 미국팀을 응원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카 고문은 선수 못지않은 스키 실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는 이방카 고문이 한국행 긴 비행시간으로 피곤하고 미국에 두고 온 아이들을 걱정하실 것 같아서 잠을 설쳤다면서 미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선수 3명이 출전한 이날 경기에서는 카일 맥이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방카 고문은 평창올림픽 미국 선수단 격려와 폐회식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하고 한국 시간으로 오는 월요일 미국으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올린 한국 방문 사진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유하면서 감사 인사를 적었습니다. 이방카 고문은 오늘 전날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린 만찬 사진을 게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따뜻한 환대와 역사적인 청와대에서의 아주 특별한 만찬에 감사하다면서 우리의 한국 방문의 시작이라고 적었습니다. 얼마 후에 문 대통령이 이 게시물을 공유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온 데 이어서 폐막식에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과 대표단이 온 데 대해서 한국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덕분에 평창올림픽이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잘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이방카 고문에게 한국에서의 일정이 뜻깊게 만드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제재 이상의 강력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어제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 뉴스위크 기자와 만나서 제재로는 이제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다 하면서 미국 정부가 이날 발표한 사상 최대 규모 대북 제재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25년 동안 시도를 해왔다. 압박과 외교를 병행했지만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한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의 제재보다 강력한 접근법을 취하고 외교적으로는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적 옵션은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도록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에 한국 주도로 남북한이 통일하는 것도 자신이 선호하는 방법이지만 두 가지 모두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또 의회 전문 매체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 핵 개발이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이라면서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한 뒤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구타 동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인 대량 살상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수치스러운 사태라면서 이란과 러시아, 시리아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 오후에 맑아지면서 최고기온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뷰오의 저녁 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총기 난사 사건이 지난주 미국에서 벌어졌죠. 미 남부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참사로 14명의 청소년들이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 참사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 속에서 뒤늦게 알려지고 있는 영웅들을 주목합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친구들을 살리려 했던 학생들의 얘기인데요. 그부들이 총격을 피해 도망칠 수 있도록 문을 지키다 총을 맞고 숨진 학군단 남학생이 있더군요. 현장에 있던 이 학생의 친구는 학군단 친구가 여러 발의 총탄을 맞고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숨진 학생의 꿈이 사관생도가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알게 된 미 육군 사관학교는 숨진 학생을 명예 입교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 학생이 있는데요. 총을 맞았지만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진 흑인 남학생인데요. 팔과 다리에 총상을 입으면서 범인이 자신의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지켰고 교실에 숨어있던 20명의 학생들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살신성인으로 친구들의 생명을 지켜낸 이 어린 영웅들. 미국인들은요, 이들의 희생에 고개 숙여 고마움을 표하고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볼까요?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들어봅니다. 기자 수첩,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 뉴스 풍경,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할까요? 영웅이란 제목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머라이어 캐리가 부릅니다. Hero.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위한 행진. 미국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격 사건 생존자 5명에 제안한 워싱턴 DC 행진. 바로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입니다. 이 행진에 미국 영화 산업의 중심지인 헐리우드의 배우와 감독, 영화 제작자, 또 유명 방송인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거액의 기부금을 내놓으면서 행진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바로 남자 배우 조지 클루니와 인권 변호사인 조지 클루니의 부인 아말 클루니가 50만 달러를 이 행진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클루니 부부는 8개월 된 쌍둥이 엘라와 알렉산더의 이름으로 기부한다. 우리 가족도 행진에 참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용기와 연설에 감명받았다고 말했는데요. 교내 총격 사건은 이들 부부의 자녀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클루니 부부를 시작으로 기부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영화 제작사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최고 경영자인 제프리 카젠버그도 5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말했고 대권 후보로도 오르내리는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 50만 달러를 내겠다면서 조지와 아말의 뜻에 완벽하게 동참해 힘을 보탠다. 생명을 위한 행진을 제안한 젊은이들은 60대인 나를 자유의 기수로 일깨워줬다고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또 영화감독 겸 제작자 스티븐 스필버그도 배우자 케이트 캡쇼와 젊은 학생들은 그들의 리더십과 자신감, 성숙함을 보여줬다면서 역시 5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만 200만 달러가 모이는 것인데요. 돈도 돈이지만 유명인들의 행렬은 친구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미국인 학생들의 행보를 더 주목받게 하면서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율을 높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성적 순위 1위 매사추세츠. 미국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대학위원회가 주관하는 AP 시험이 있고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 SAT가 있는데 대학 입학 전형의 자료로 쓰입니다. 이 중 대학 과목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미리 측정하는 대학 과목 선이수제 AP 시험이 있는데요. AP 시험은 1950년대부터 도입됐고 고등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대학 과목을 듣지 않고도 그 이상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물리학, 예술 등 모두 38개 부문의 AP 시험 범주가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대학위원회가 주관하는 AP 시험을 치러본 결과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 학생들이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렸습니다. 지난 21일자 워싱턴포스트 신문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학생들의 AP 시험 통과율은 32.1%로 미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매사추세츠주라고 하면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대학과 매사추세츠 공대 그리고 터프츠 사립대학 등 명문대학이 많은 곳입니다. 매사추세츠주에 이어서 코네티콧, 플로리다, 캘리포니아가 30%를 넘는 통과율로 3위에서 5위에 자리했고 워싱턴 DC와 맞닿은 버지니아주는 28.5%로 통과율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미국 내 고등학생 71만 1천여 명이 AP 테스트를 통과했는데요. AP 시험을 통과한 고등학생들을 인종별로 나눠봤더니 백인이 55.6%, 히스패닉이 22.9%, 아시아는 11.7%로 나왔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19일자 보도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대화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공은 북한에 있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유도하기 위해 미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일자 보도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주요 합동 군사 연습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위협 억제를 위해 군사 연습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 엿새 만에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사망을 미국 탓으로 돌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3명의 미국인을 석방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1일자 보도입니다. 미 백악관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북한 대표단의 회동 약속이 막판에 취소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원하면 만나서 미국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할 때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 하원 의원들이 북한에 억류된 3명의 미국인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억류 행위와 인권 유린 실태를 끊임없이 거론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2일자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어렵게 열릴 뻔했던 미북 대화가 취소된 데 대해 두 나라 간 협상 가능성을 더욱 어둡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의 말 뒤집기가 재현되면서 북한을 더욱 못 믿을 상대로 인식시켰다는 지적인데요. 애초에 북한이 미국과 마주앉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북한과 아프리카 간 교역에 여전히 큰 구멍이 존재하고 여기서 발생한 현금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전 백악관 고위관리인 그랜트 해리스 전 국가안보회의 아프리카 담당 선임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보좌관은 대북 제재가 작동하려면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선 아프리카 국가들의 탐지 역량을 키우고 현지 당국자들과 기업들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기자수첩 문 열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좀 편하게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김영건 기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지난 21일이었죠. 세계적인 복음주의 목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별세했다는 소식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 들으셨을 텐데요. 네, 김영건 기자가 관련 소식을 취재하셨는데
네.
네, 이번에 취재 배경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빌리 그로한 목사 하면은 뭐 20세기 기독교가 나온 세계적인 부흥 전도사,
네.
뭐 미국을 움직인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이렇게 꼽히는 인물인데
네.
이제 그런 유명한 인사가 이제 99살의 나이로 소천을 했기 때문에 이곳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또 추모하고 있죠.
네, 특별히 또 한반도와의 인연을 다루셨는데.
예.
네. 자 일단 빌리 그레엄 목사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앞서 뭐 설명해 드렸듯이 네. 뭐 따로 부연 설명이 없을 정도로
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이제 한 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무려 전 세계 185개 나라를 돌면서 2억 1,500만 명 이상의 세계인들에게 그 기독교 복음을 전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늘 문제가 생기면 1순위로 찾아서 조언을 구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를 내세운 게 아니라 겸손하게 했고 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랑할 거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겸손했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네. 이 백악관 직통 전화가 빌리 그레엄 목사 자택에 있다는데 맞나요?
예, 그건 이제 뭐 미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1970년대 이제 닉슨 대통령이 특히 이제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존경해서
네.
그때 이제 또 닉슨 대통령 하면 또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워러게이트라든가
네.
이제 그때 이제 직통 전화를 연결했었죠.
네, 또 여러 대통령의 또 멘토가 됐다라는 기사도 봤어요.
네,
네. 자 그런데 한반도와 인연이 깊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한국에는 뭐 여러 번 방문을 했고 북한은 네. 또 두 번 방문했습니다.
네.
특히 그 6.25 한국 전쟁 시절 1952년 성탄절 예수의 탄생일인 성탄절을 맞아서 한국을 방문해서 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도 갖고 수만 명 앞에서
네.
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네.
이분의 고향인 그 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시에 가면은 이 그레이엄 라이브러리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가면은 큰 사진들이 이제 걸려 있는데 이분이
네.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80 몇 개 나라를 이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기념비적으로 방문한 이제 남북한 사진도 걸려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한국을 1952년에 방문했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을 바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해가 아들이 또 태어나지 않았나요?
아들이 태어나서 인생을 바뀌었다기보다는
네.
이분이 이제 스스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는데 이 한국 방문을 통해서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난 계기가 됐다.
네.
그 말은 이제 그 한국의 1952년 상상해 보십시오.
네.
계속해서 한국 전쟁 중이고
네.
어딜 가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폐허가 있고 어딜 가나 그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음식도 없고 정말로 최악의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기독교가 믿는 예수를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당시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다. 뭐 이런 말도 그 도서관에 가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네. 자, 그때 1952년에 한반도 땅을 처음 밟고 나서
네, 네.
그리고 한 20년쯤 후에 1973년
네. 네.
이때 집회가 상당히 역사적인 집회라고 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 뭐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네.
다니는 곳마다 이제 구름 같은 큰 많은 이제
네.
이 인파가 몰렸는데 당시 그 서울 여의도에 110만 명 그러니까 이제 닷새 동안 집회를 했는데 340만 명이 모였고
와.
이제 마지막 날 집회 이제 1973년 6월 달에 했는데
네.
110만 명이 모여서 이제 그 전도 집회 사상 최대 인파가 모였다. 그래서 미 언론들도 이제 상당히 보도했죠. 지금도
네.
이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면은 그때 그 공중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네.
이게 뭐 엄청나죠. 110만 명이 모였다는 건.
네.
네네. 그때에 이제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선포한 그 메시지도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는데요.
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네.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한반도가 분단된 나라고 아픔과 상처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분노가 또 많고 네. 화병도 많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한이 많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선포한 거죠.
당시 이 빌리 그레엄 목사의 그 설교 목소리가 담겼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leave."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예, 빌리 그레엄 목사가 설교를 하고 바로 옆에서 또 통역한 목사가 있죠.
네, 네, 그 김장환 목사님인데.
네.
이분 스토리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6.25 전쟁 때 그 이제 거의 고아 비슷하게 이제 생활을 했고 결국 미군 부대에서 그 구두를 닦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네. 그 양아버지를 만나서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어가 아주 유창하죠.
네.
그 1973년 당시 그 집회 그 비디오를 보면은 아주 뭐 그 또박또박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김장환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고 결국은 나중에 이 두 목사님이 소속된 그 세계 침례교회 회장까지 이제 맡게 됐죠.
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인 그 이유는 다르게 보면 한국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국 특히 뭐 북한의 평양하면은 뭐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뭐 이런 그 표현까지 1900년대 초반에 썼을 정도로
네.
그 아시아의 그 기독교 국가가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아주 특이하게 그런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서방의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서방 선교사들이 그 오래 전에 이미 100년 전에
네.
한국에 가서 그 복음을 씨앗을 뿌렸고
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와 한국 역사는 거의 이제 같이 간다고 볼 수 있겠죠. 현대 역사는 특히 왜냐하면
네.
그 기독교를 통해서 뭐 복음뿐만이 아니라 그 서방의 그 선진 기술, 의료 여러 가지 그 선교사들이 뭐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도 가르치고 학교도 많이 세워서 가르치고
네.
그 학교를 통해서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남북한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네. 자, 그렇게 한국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북한에도 두 차례나 갔었는데요.
예. 그 빌리 그레엄 목사의 북한하고 인연이 더 어떻게 보면 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부인이죠.
네.
그 루스 그레이엄 그 사모가
네.
바로 이 북한 평양에서 3년 동안 직접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루스 그레이엄 사모의 그 아버지가 의료 선교사로 중국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당시 이제 중국에는 이제 그 학교를 보낼 만한 그런 마땅한 상황이 없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1920년대, 30년대 이제 그 평양은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많았기
네.
때문에
네.
그 아버지가 딸을 13살 때 그 평양 외국인 학교에 그 보냈습니다.
네.
3년 동안 공부를 거기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보다 아내가 먼저 북한과 인연을 맺어놨던 거네요.
맞습니다.
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
빌리 그레엄 목사가 북한에 방문을 한 게 처음 방문한 게 1992년이죠.
맞습니다.
네. 왜 간 건가요?
뭐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그 루스 그레이엄 그 사모의 그 평양과의 인연이 깊고
네.
또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까 아마 그 북한의 김일성 주석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북한 특유의 어떤 선전 선동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본인이 그런 빌리 그레이엄과 같은 어떤 그 서로 마주하고 서로 또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북한하면은 이제 악명 높지 않습니까?
네.
인권 탄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이미지를 좀 희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초대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고요.
네네.
그레이엄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자기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정치인이나 외교관으로 평양을 방문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사로서 엠베서러 대사로서 북한을 방문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대사로 간 목적에 맞게 김일성 예. 주석에게 선물을 건넸네요.
예, 예. 뭐 기독교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책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성경책을 직접 선물을 했고 네. 또 자기 자신이 쓴 이제 책도 이제 저서도 선물을 했고 또 흥미로운 거는 이제 북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사실상 금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 소지도 불법 아닌가요?
그렇죠.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이제 붙잡혀서 네.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네.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그 이 설교도 했고 또 한 체육관에서 또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기회를 활용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런 게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 측의 설명입니다.
네, 북한과 인연을 이렇게 맺었는데
예.
북한이란 나라의 기독교 복음에 대한 그 실태.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다.
예, 그게 참 아이러니한 그렇죠? 자죠. 뭐 역설적인 네.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그 인물을 갖다 초청해서 북한이 굉장히 정상적인 국가로 보이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심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저희가 기사에서도 이제 전해드렸듯이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17년 연속
네.
예, 이런 이제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는 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우상화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2년 전에 노동신문을 보면은 그레이엄 목사가 김일성 수령을 김일성 그 주석을 미 이제 그 현세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런 나라의 성경책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네. 전해줬는데 이런 나라의 성경책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네.
또 조선에 가서 전도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네.
뭐 나중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대변인은 이 어불성설이다. 어떻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왜냐하면 이 기독교 특히 복음주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상징이라는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100%의 그런
네.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
네네.
북한에 가서 그레이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제 앞뒤가 좀 맞지 않죠.
네. 네, 뭐 빌리 그레이엄 목사 스스로 복음을 부인한 거라고
그렇죠.
얘기를 한 거네요. 북한에서는
예, 선전선동으로 이제 북한 정권이 이제 이용했다라는 이제 지적이 많고요.
네.
이제 뭐 북한을 탈출해서 이제 기독교 목사가 된 탈북민들 역시
네.
그건 말이 안 된다. 북한은 김일성이란 교주의 주체 사상이란 성경이 아닌 경전에 의해서 유지되는 국가인데.
네.
그리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그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기독교인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도우려고 하느냐.
네.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이제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억류되어 있는 미국 한국계 미국인들 다
예.
기독교인 아닌가요?
뭐 지금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과거에 억류됐던 사람들도 대부분이
네.
이제
네.
기독교였죠. 이제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뭐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뭐 간첩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이제 틀린 표현이죠. 왜냐하면
네.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랑 아닙니까?
네.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북한의 상황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이 안 좋고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더욱 세계 최악이고 성경책을 소지하기만 하더라도 강제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2,500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 그리스도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책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필요한 식량, 병원,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을 이제 그 만들어주고 또 도와주러 가는 그런 사랑 때문에 가는 것이지 이제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가는 간첩이다 이런 거는 이제 맞지 않다는 게 많은 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지적이죠.
네.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지금 북한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북한 정부는 한 500여 개의 가정교회가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그 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 인권이사회 이제 4년마다 하는 그 UPR이라는
네.
그런 행사에 북한의 그 담당자가 와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네.
이제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 있는 탈북 단체나 기독교 단체는 북한 정권이 이렇게 선전하는 그 교회에 불과하지 또 북한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나 또 칠골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교회 역시 이제 전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종교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선전수단에 불과할 뿐이지 북한에서 정말로 기독교를 믿는 인구는 지하교인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1930, 40년대 6.25 전쟁 때 믿었던 기독교인들이 뿌리가 남아서
네.
있는 1세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뭐 지하교인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고난의 행군 시절에 중국에 나왔다가
네.
많은 기독교 선교사를 접하고 복음을 접한 뒤에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을 대략 추산해 보면은 적게는 한 1, 20만 명에서 많게는 한 50만 명 정도 지하교인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92년, 94년에 이제 방문을 한 뒤에 바로 북한에 큰
기근이 왔죠.
기근이 왔죠.
네.
고난의 행군이 1990년대 말에.
그러면서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이제 설립한 이제 사마리탄 스퍼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 단체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북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때 통역을 맡았던 스테판 린튼이라든가 이제 린튼 집안 유명하죠. 이제 한국에서 4대째 선교를 하는 집안인데
네.
그쪽에서도 이제 두 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들 그리고 유진벨 재단이라는 이제 단체를 세워서
네.
북한을 지원하는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네.
그런 이제 그 기독교 단체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레이엄 목사의 그 평양 방문을 통해서 많은 이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실태도 알게 됐고 북한을 또 사랑으로 지원하자는 그런 운동도 일어나게 된 거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미국의 세계적인 복음 선교사 빌리 그레엄 목사와 또 한반도와의 특별한 인연까지 한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건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Matt White가 부릅니다. Love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 씨의 아들이 아버지와 다른 두 명의 억류 미국인의 석방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22일은 평양과학기술대학 초빙교수였던 김상덕 씨가 북한에 억류된 지 10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토니 김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 씨 아들 김솔 씨는 VOA에 지난 열 달이 아버지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잘 극복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my dad's Christian. 기도도 하고, I mean, 긍정적인 생각으로 버티시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I mean, 아빠는 he's kind of independent. 제자리 뛰기도 할 것 같고, 뭐 운동도 혼자 할 수 있는 운동도 할 것 같고.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도 어쩔 수가 없는데요. 김솔 씨는 아버지의 억류 소식을 들었을 때 심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힘들었죠.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아빠랑 자주 연락하고 대화도 하는 사이인데 갑자기 그게 다 단절이 되고 그 아무 소식도 못 듣고 소식은 듣고 싶은데 뭐 어떻게 뭐 편지 하나를 전달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늘 걱정했죠. 지금도 좀 비슷하죠. 늘 궁금하고 더 시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괜히 좀 더 무서워지는 것 같고 아빠 건강이 어떤가 싶기도 하고 그냥 늘 소식이 어떻게 야 나도 들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답답한 것도 있고
올해 나이 27세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솔 씨. 교육자가 될 결심에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는 김솔 씨는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동생의 간절한 소망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주축이 돼 가족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지난 5일부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 캠페인을 시작한 겁니다. 북한에는 현재 3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억류돼 있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에서 한 달 동안 초빙 교수로 회계학을 가르쳤던 김 씨는 북한을 떠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2015년 10월 함경북도 라선에서 붙잡힌 김동철 씨는 라선 경제무역지대에서 군사자료가 든 이동식 저장장치 USB를 건네받았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2016년 4월 간첩행위 혐의로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평양과학기술대에서 일했던 김학송 씨는 지난해 5월 반국가 적대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억류된 3명의 미국인을 석방하라는 의미인 Free USA 3 캠페인. 이 캠페인은 전 세계인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두고 시작됐는데 김솔 씨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의미가 평화라는 의미도 있고 북조선도 파티스페이트 하는 거 알기 때문에 혹시 얘기가 나오면 대화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예,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I mean, 소리 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림픽 하면서 아빠 생각도 조금 해줬으면 한다. 아니면, I guess, you know, 어떻게 보면 it's kind of 축제 분위기인데 그래도 생각해줄 수 있으면 you know, 미국인 세 명을 생각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모르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소리를 내면 사람들도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억류 미국인 문제를 알지 못한다고 느꼈기에 이에 대해 알리는 것이 캠페인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를 위한 대중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USA3 홈페이지와 SNS에서 그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와 관련한 게시물을 올릴 때
USA3라는 단어를 해시태그 해줄 것과 사진이 찍어 올릴 때도 세 명의 억류 미국인을 상징하는 손가락 사인을 올려주는 등의 방법입니다. 세 개의 손가락, 즉 검지와 중지, 약지를 올려 숫자 3을 나타내는 그림은 이 캠페인을 상징합니다. 무엇보다 김솔 씨가 직접 출연하는 두 개의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2분 안팎 분량의 유튜브 영상은 각각 영어와 한국어로 제작됐습니다.
My dad was arrested last April in North Korea, and we don't know what has happened to him. Tony is actually one of the three Americans being held captive in North Korea, just miles from the Olympic stadiums. 저희 아버지는 작년 4월에 북한에 알 수 없는 이후로 억류되셨고, 저희는 그 후로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아버지가 지난해 4월 22일 평양에서 체포됐고 북한은 체포한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이후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다른 억류 미국인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까지 21만 뷰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상 공개 후 김솔 씨는 폭스뉴스 등 미 언론과 인터뷰에 출연해 미국 사회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Free USA 3 캠페인의 다른 목표에 대해서는 김상덕 씨 가족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랜달 제이 브렌트 변호사가 설명했는데요. 브렌트 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의 대사 수석 고문으로 근무했습니다.
And so I think the reality is the challenge is to make sure that that the release of the detainees is also a very high priority. And that's what we think it's important to bring attention to that.
미국의 안보 현안이 최우선 순위에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북한에 장기 억류돼 있는 미국인의 안전 역시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솔 씨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서 북한 측과 대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는 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을 위해 미국 정부가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솔 씨는 아버지가 돌아올 것을 믿고 있고 가족 모두 그 희망을 잃어본 적이 없다면서 세 명의 미국인들이 무사히 귀환해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남동생이 곧 아빠가 될 예정이어서 할아버지가 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김솔 씨.
친구 같았던 것 같아요. 예, 자주 소식 왔다 갔다 하고 뭐 힘든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뭐 어렸을 때는 같이 운동도 많이 했고요. 야 그냥 늘 친구처럼 좀 편하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아빠랑은 예 그래서 아빠랑 같이 평양도 가게 됐고 가서 제가 언더그랫 때 어카운팅 전공해가지고 TA로 같이 간 적도 있고요. 가서 뭐 탁구도 많이 치고 그냥 늘 같이 시간 많이 보내와서 뭐 아빠 늘 보고 싶어 사랑해요.
김솔 씨는 북한에 있는 아버지에게 무사히 건강하게 잘 버텨달라는 바람을 남겼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지폐가 많이 유통되면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생필품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물가는 급격히 올랐습니다.
지금 이 경제 공황은 다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 겁니다.
벤 뷰런 대통령은 자금 문제로 고민했지만 앤드류 잭슨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정부는 경제 불황을 해소하는 데 대한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또 정부 자금을 재무부에서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재무부 독립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비그당은 민주당 내 보수파와 함께 독립된 재무부 설립안을 거부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1부 마틴 벤 뷰런 대통령 시대
재무부는 수입세를 징수하고 토지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였고 이 돈은 정부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는 돈을 거둬들일 때나 돈을 지급할 때 실제로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민간은행에 입금시켰습니다. 벤 뷰런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 자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재무부 설립안을 요구했습니다.
벤 뷰런 대통령의 요구대로 재무부가 공금을 보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결국 국가 경제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권리를 지지하는 일부 민주당원들도 우리 휘그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 법이 결코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벤 뷰런 대통령은 독립적인 재무부 설립안을 승인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통령의 제안은 몇 차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1840년 6월 결국 의회는 재무부가 공금을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벤 뷰런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벤 뷰런 대통령이 취임했던 1837년, 미국은 경제 공황에 시달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이 공황은 벤 뷰런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계속됐습니다. 벤 뷰런 대통령은 임기 초기부터 경제 공황과 함께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외교에 있어 벤 뷰런 대통령이 직면했던 큰 문제 중 하나는 캐나다를 둘러싸고 영국과 벌어진 분규였습니다. 캐나다는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 차례 저항 운동을 벌였고요. 두 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저항군의 지도자는 미국으로 피신했고요. 미국에서 보급품을 구입했습니다. 저항군은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역인 나이아가라 강의 어느 섬에 기지를 세웠고요. 미국 선박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가지고 온 보급품을 기지로 옮겼습니다. 1837년 12월 캐나다 군인들은 나이아가라 강을 건너 저항군의 배를 나포했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나이애가라 강 인근에서 캐나다군과 저항군의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수의 미국인들은 저항군 편에 서서 함께 싸웠습니다. 벤 뷰런 대통령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거라면 저도 독립을 쟁취하기 애쓰는 저항군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유럽 강대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은 우리 미국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은 우방을 침략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저항군을 도와 캐나다 정부에 맞서 싸우다가 생포되는 미국인은 미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국경 문제 역시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미국은 북부 지역의 경계선 문제로 영국과 대립하고 있었는데 캐나다와 미국의 메인주는 서로 국경 분쟁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메인주 지역에 있는 두 나라 국경은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인정한 뒤부터 크고 작은 분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때 네덜란드 국왕은 미국이 캐나다보다 두 배의 땅을 더 차지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하며 분쟁을 조정하려 애썼습니다. 영국은 네덜란드 국왕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미국은 거부했습니다. 메인주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38년 영국은 네덜란드 국왕의 제안을 수용했던 것을 철회했고 캐나다인들은 분쟁 지역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메인주의 주지사는 분쟁 지역에 주 병력을 투입해 캐나다인들을 몰아내고 요새를 세웠습니다. 벤 뷰런 대통령은 윈필드 스캇 장군을 메인에 파견했습니다.
윈필드 스캇 장군은 지금 즉시 메인주로 가서 주지사의 병력을 철수시키도록 하세요. 메인주 주지사가 분쟁 지역에 병력을 투입해 요새를 세우는 바람에 캐나다에서도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스캇 장군께서는 분쟁 지역에서 주지사의 병력을 철수시켜 전쟁 위협을 없애고 캐나다와 접촉해서 앞으로는 캐나다 병력이 그 지역에 드나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벤 뷰런 대통령이 파견한 윈필드 스캇 장군의 노력으로 캐나다와의 전쟁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북동부 지역 국경지대 국민들은 벤 뷰런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능력한 대통령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전쟁이 싫다고 내 나라 국경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그냥 놀려보내다니요. 내 평생 여러 대통령을 겪어왔지만 벤 뷰런 대통령은 무력해도 너무 무력한 사람입니다. 경제만 해도 그렇죠.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의 긴축금융 정책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기업인들과 은행가들이고 이들이 바로 우리 경제를 곤두박질치게 만든 장본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무슨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할 텐데 경제 문제든 국경 문제든 뭐 하나 제대로 해낸 게 없습니다. 참으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벤 뷰런 대통령은 임기를 다해가던 때인 1840년에는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한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